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알레포 동부 지역을 빠져나오는 차량 행렬이 오늘도 줄을 잇고 있다고 유엔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소개 작전이 아직 진행 중이고 유엔 감시단도 현장에 위치해 있다며 약 300대의 민간 차량이 지난 밤과 오늘 아침 현장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알레포 내 한 반군 요원도 소개 작전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적신월사와 함께 이번 작전에서 버스와 구급차 행렬을 이끌고 있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따르면 일주일에 걸친 작전으로 어제까지 알레포에서 약 3만 명이 소개됐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는 435명의 환자들과 부상자들이 후송됐다며 이들 중에는 정신적 외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 수십 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사실상 동결 상태라는 러시아 고위 관리의 발언에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어제 기자들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텔레비전과의 회견에서 미국과 거의 모든 수준의 대화가 단절됐다며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좀 더 새롭고 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러시아와의 대화가 중단되지 않았고 의사소통도 동결 상태는 아니라며 미국 정부는 계속 대화와 소통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렘린 측의 이번 입장은 앞서 미 백악관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경제제재 시행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의 비판적인 전문가를 신설되는 무역기구 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차기 정부에서 백악관에 국가무역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초대 위원장에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의 경제참모로 활동한 나바로 교수는 저서인 다가오는 중국 전쟁과 중국에 의한 죽음 등에서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인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 각국이 독일 베를린 차량 돌진 테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튀니지인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독일 당국은 아니스 암니라는 이름의 튀니지인 남성이 지난해 7월 독일에 들어왔으며 그가 공격 가능한 무기를 구매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올 들어 6개월간 감시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대한 조사는 지난 9월 종료됐으며 대테러 기관들은 지난달 그에 관한 정보를 마지막으로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특히 6개월 전 독일 망명 신청이 거부됐지만 서류상 문제들로 인해 튀니지로 추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독일 내에서는 망명 대상자 심사 절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연방검찰은 용의자 체포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1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 폭죽시장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33명으로 늘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어제까지 사망자 가운데 10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상자 40여 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의학자들은 불에 타서 형체를 거의 알아보기 어려운 유해를 식별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망자의 유가족 등은 시신 안치소 주변에서 대기 중입니다. 엘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어제 병원을 방문해 인명 손실에 유감을 표명하고 희생자들과 가족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 탈레반이 수도 카불의 한 국회의원 자택을 공격해 적어도 8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현지 경찰은 특수부대가 출동해 공격범들을 모두 사살하면서 사건이 13시간 만에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남부 헬만드주 출신인 말림 메르왈리 의원은 공격을 피해 건물 지붕에서 뛰어내리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실업률이 25 내지 56%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분석했습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외교 공간을 임대해 수입을 올리는 자국조제 북한 대사관에 대해 유엔 제재 이행 차원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산가족 10명 중에 8명은 이산가족과 관련한 민간 교류를 허용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흐리고 눈이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먼바다에서 1 내지 6미터로 대단히 높게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1 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북한의 실업률이 최소 25%에서 최대 56%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며 평양과 그 외 지역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유엔 인구기금 UNFPA 등의 도움으로 실시된 북한의 인구총조사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부분에 고용된 인구는 20세부터 59세까지 인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30세부터 59세까지 남성의 경우 취업 인구가 97%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수치로만 보면 북한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 모든 인구가 취업을 하는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이석 연구위원이 22일 발간한 KDI 포커스 북한의 실제 취업률과 소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석 연구위원은 2008년 북한 인구 센서스를 분석한 결과 북한 주민 상당수는 개별 가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자체 소비를 위한 식량 생산 등 이른바 가구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북한의 취업 인구에서 이들 가구 경제 활동 종사자 인구를 비교해보면 20세부터 59세까지 인구의 실질 취업 인구 비중은 최소 31%에서 최대 62%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평양의 경우에는 예외여서 공식적인 취업 인구의 비중이 85%인데 실질 취업 인구 비중 역시 61%에서 85%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이석 연구위원은 밝혔습니다. KDI 보고서는 또 북한 주민의 실질 소득을 취사용 연료 사용 비중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분석했습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북한 가구의 47%는 취사에 나무와 같은 땔감을 사용했고 46%는 석탄을 활용했습니다. 전기와 가스, 석유와 같은 현대적 연료 사용은 드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8년 현재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북한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최소 948달러에서 최대 1361달러로 추산됐습니다. KDI 보고서는 이 같은 수치가 사실상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평양의 경우에는 1인당 GDP가 최소 2658달러에서 2715달러로 추산돼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소 719달러에서 최대 1213달러인 황해남도 등 다른 지역보다 많게는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따라서 KDI 보고서는 북한 사회에서 평양 주민들은 취업률이나 소득 수준에서 그 외 다른 지역과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5년의 경제 실적은 환율과 식량 가격 안정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기업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경제 성장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5주년을 맞아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5년의 긍정적인 평가로 환율과 식량 가격의 안정, 농업개혁, 장마당과 국영기업소에 대한 정부의 통제 완화 등을 꼽았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벤자민 실버스타인 NK 이코노미 공동편집장은 장마당 상황이 나아지면서 일부 민간경제 영역이 개선된 것을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꼽았습니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인 장마당 정책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장마당을 통한 시장 경제에 일부 진전이 있었고 이런 흐름이 식량과 환율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도 김정일 집권기엔 환율과 식량 가격이 계속 악화되며 불안정했지만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안정세를 보인 게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부 변화가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싱가포르 대북교류단체인 조선익스체인지의 제프리 씨 대표는 농업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권력을 지닌 관련 기관들의 반발 때문에 개혁이 부분적인 시행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제특구 20개를 만들었지만 법적 근거 마련과 개방적인 환경 조성의 속도가 더딘 게 걸림돌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평양에 집중된 일부 건물 단장과 돈주들의 등장만으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됐다고 속단하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변화가 지방에 사는 성분이 좋지 않은 주민들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여전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고려대학교의 남성욱 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5년간 농업과 에너지 공급 확보에 경제 정책을 집중했지만 전력 사정과 식량 공급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형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 익스체인지의 제프리 씨 대표는 북한이 철저한 사회 통제와 경제 성장을 위한 개방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현대 경영에선 외부 투자 협력업체와의 원활한 소통이 기본이지만 북한에선 여전히 이런 외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유용한 경영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문가들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점을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외부 정보의 접근성과 한국 국민들과의 접촉, 외부 투자가 장기적인 북한의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이런 활발한 교류를 이념적인 도구로 여겨 두려워하는 게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의 병진 노선이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치적 노선 변경이 경제 발전에 열쇠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북한의 새로운 외화벌이 자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은 약 1억 5천만 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3% 증가한 액수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 등 9개 나라에 수산물을 수출했으며 대부분의 물량이 중국에 수출됐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은 지난 2009년 이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09년 약 4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산물 수출액은 매년 늘어 2014년에 1억 4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액수는 다음에 약 1억 달러로 줄었지만 2016년 들어 다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물은 의류와 함께 북한의 새로운 대중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대중국 5대 수출품 순위에서 수산물은 석탄, 의류, 철광석에 이어 4위에 올랐습니다. 수산물은 2016년 10월 기준으로 북한의 전체 대중수출에서 약 7.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수산물 수출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기존 외화벌이가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수출 품목을 찾았고 중국 지린성 같이 꾸준히 북한산 수산물을 사들이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북한산 수산물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지역은 지린성이며 동부 산둥성과 지린성처럼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랴오닝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린성 훈춘시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내 수산물 가공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린성 내 수산물 가공업은 주로 북한과 러시아에서 수입한 수산물을 가공해 중국 상표를 달고 이를 다시 해외나 중국 내 다른 곳으로 판매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영국 로이터통신도 현지 취재를 통해 중국이 북한산 수산물을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에 재수출한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대북 제재의 하나로 수산물 등 북한산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가 교역을 금지한 품목이 아닌 북한산 수입품을 재수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개별 국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자인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가 이집트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주재 이집트 대표부의 모하마드 아볼와파 2등 서기관은 2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박 대사가 2016년 10월 카이로를 영구히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21호의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 명단에 올랐던 박 대사는 제재 채택 약 한 달을 앞두고 귀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역 북한 대사가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집트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제재 대상자들의 유엔 회원국 내 입국 등 여행을 금지하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미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도 독자 제재 명단에 박 대사를 포함시켰습니다. 3년 전부터 이집트 대사로 활동해온 박 대사는 불법 무기 거래의 주요 통로인 조선 광업개발무역회사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이집트 주재 북한 대사관 측은 안보리 제재 채택 직후 박 대사의 소재를 묻는 VOA의 문의에 답변을 거부했었습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외교 공간을 임대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 대해 유엔 제재 이행 차원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는 물론 유럽연합의 제재도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북한의 외교 공간 임대 활동에 대한 조치를 묻는 BOA의 질문에 새로운 안보리 결의 조치 이행에 필요한 내부 절차에 돌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20일 보내온 이메일 답변에서 불가리아는 유엔 안보리와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자국 영토 내 북한 소유 혹은 임대 부동산을 외교 또는 영사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정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이 임대 사업을 통해 외화벌이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실제 일부 북한 대사관의 부지가 호텔이나 사설 회사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불가리아의 경우 현지 업체가 북한 대사관 소유 부지를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다른 대사관 건물에는 컴퓨터 관련 회사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가리아 정부가 새 결의의 이행 조치에 대해 필요한 내부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의 임대 사업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불가리아는 이메일에서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와 지난 11월에 2321호의 공동 제안국으로서 제재 이행 의무를 매우 심각하게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불가리아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한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와 안정을 이루려는 국제사회 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안보리와 국제원자력기구의 관련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6자회담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교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고려항공 제재에 다소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력한 대북 압박에 동참할 것이지만 민간인들의 피해를 주는 조치는 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한 유럽연합이 북한 국적기 고려항공을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데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공보실은 21일 VOA에 유럽연합이 현재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도 북한 민간인에게 인도주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돌아가게 하진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신규 조치는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조정돼야 하며 고려항공과 같은 특정 북한 기업들의 기반시설을 겨냥한 잠재적 조치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공보실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한 적절한 방식의 제재 강화를 중대시한다며 그런 이유로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결의 2321호를 공동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고려항공 제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와 달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고려항공을 대상 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은 만큼 자국민 탑승 금지 등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지난 8일 BOA에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고려항공의 예약 등은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슬로바키아 정부도 새 유엔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강조하며 고려항공 제재 등 다른 나라의 독자 제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럽 나라들 외에 2011년 8월 이후 포괄적인 대북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캐나다 정부도 자국민의 북한 여행이나 고려항공 탑승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독일 관리는 지난 7일 VOA에 독일 정부가 고려항공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파트너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고려항공과 관련한 불법 행위가 제기될 경우 독일 사법권 안에서 엄중히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에 대응해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을 크게 늘리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물 수출 감소로 인한 외화 손실을 단기간에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전면 이행될 경우 북한의 내년 광물 수출은 지난 2010년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을 크게 늘려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류 제품과 수산물입니다. KDB 산업은행 이유진 연구위원입니다.
섬유, 수산물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당장 큰 투입 없이 당장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선택권이 없이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수단은 섬유 제품, 족하고 수산물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산업 부분에서.
의류 제품은 광물에 이어서 북한의 두 번째 대중 수출 품목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의 대중 의류 수출은 전년 대비 4% 증가했습니다. 5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8월에는 8,600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 50%,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5% 늘어났습니다. 북한은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수출이 중국의 경기 둔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줄어들자 대신 의류 임가공 수출을 통해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대중 의류 수출은 10배 이상 증가해 지난 2014년에는 7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의류 임가공 수출의 외화 가득률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14년 중국의 의류를 수출해 얻은 순외화 가득액은 1억에서 2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업체와 품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의류 임가공 사업에서 제품 가격 중 임가공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25%로 연구원은 추산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대북 제재 국면에서 수출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으로 꼽힙니다. 올해 3분기까지 수산물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5%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한 데 이어 7월엔 235%나 급증했습니다. KDB 산업은행 이유진 연구위원입니다.
김정은 애민 정책의 일환으로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런 북한의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 쪽에도 수산물 발급하고 하면서 고아들까지 챙긴다, 김정은이. 그래서 이제 수산물 쪽은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많이 수입출을 못하게 막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올해 들어와서는 그 조업 기간이 아닐 때도 불구하고 러시아도 나가가지고 그 북한 배들이 막 조업을 하거든요. 수출하려고. 그럴 정도로 지금은 정말 전방위적으로 다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이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양훈철 부소장은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도 중국으로의 인력 송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국 기업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여러 분야에 나가서 실제로 본 뭐 협력이죠. 경제협력. 일단은 인건비가 싸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그 저임금에. 그렇게 자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외부로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는 게 그나마 그게 나가야지 돈을 버니까.
북한의 사체 핵실험 이후 북중 접경 지역을 현지 조사한 경상대 정은희 교수에 따르면 단둥 지역에만 18,000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IT, 정보기술 전문 인력 송출을 늘리고 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유진 연구위원은 북한이 중국 500명을 비롯해 몽골 2, 300명, 독일과 이집트 등의 1,000여 명의 IT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호와 작업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T 인력은 일반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비해서 10배가 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임금 상승과 노동력 부족 현상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들 나라로의 인력 송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을 송출하는 북한과 파견 국가 모두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데다 해당 국가의 환율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우려를 표명하고 회원국들의 주의를 요청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북한이 관광산업 확대를 통해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새로운 북한 관광 코스가 잇따라 개발되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판매되는 반나절 일정의 북한 관광 상품의 경우 관광객이 월 수천 명에 달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단둥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당국대 이동민 교수입니다.
그 압록강과 이제 인근 접경 지역을 이제 반나절 둘러보는 상품은 390위안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북한 신유주 시내와 이제 여러 유적지 등을 이제 당일 방문하는 상품은 790위안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4,500명 정도가 이제 관광을 하고 있고 많으면 700명에서 800명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여권이 없는 중국인들도 일반 신분증을 가지고 승인을 받고 입국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북한의 나선과 연변자치주의 훈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잇는 국제 관광 노선도 지난 8월에 개통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 가운데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난 2014년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얻은 외화 수입은 4천만 달러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들 비제재 대상 품목의 수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외화 수입은 광물 수출을 통해 얻는 외화보다 적은 규모인 만큼 단기간에 광물 수출 감소로 인한 외화 손실을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이석기 박사는 중국 정부가 북한이 석탄 수출 감소에 따른 외화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외화 수입원을 제공할 것인지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이산가족 10명 중에 8명은 이산가족과 관련한 민간 교류를 허용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오늘 발표한 2016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가운데 표본으로 선정된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는 이산가족 관련 민간 교류 허용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생사 확인 추진이 7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남북 간 서신 교환 제도 마련, 정부 차원의 전화 통화 제도 도입과 활성화, 그리고 추석 등 정기적인 고향 방문 추진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지도부를 인권 침해의 주범으로 거듭 지목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끔찍한 유린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최근 유엔총회가 12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북한 지도부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간주했습니다.
These resolutions should be a clear signal to leaders who rule with impunity that they will ultimately be held to account for systemic violations of human rights.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결의안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북한 지도부의 조직적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결국 추궁받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문서화한 대규모 강제노동 수용소와 불법적 살인, 그 밖에 끔찍한 행위들을 북한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할 구체적인 인권 유린 사례로 열거했습니다.
Such as mass labor camps, extrajudicial killings, and other horrors that were well documented by the Council's Special Rapporteur and Commission of Inquiry.
리치 앨런 대변인은 미국이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공동 제안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지하고 북한이 이런 심각한 위반 행위를 멈추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 강제 수용소를 폐쇄하도록 만들고 북한 주민들이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하며 가장 책임이 큰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그런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특히 국무부가 종합적인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 정보를 계속 수집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continue our efforts to collect information to ensure that future reports and designations are both complete and supported by the strongest and most complete evidence possible.
앞으로 발표할 인권 보고서와 제재 명단이 완전하면서도 가장 강력하고 빠짐없는 증거에 의해 확실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16일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 참석해 국무부가 새로운 북한 인권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내년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전원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설문지 설계와 조사관 교육을 마쳤고 본 조사에 대비해 시범조사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일부 소속으로 북한 인권 조사와 기록을 담당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 9월 28일 출범했습니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기록은 검증 절차를 거쳐 법무부에 설치된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첫 회의에서 미국 전략 무기의 한반도 정례 배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행정부 교체 시기를 틈탄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미리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외교 국방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첫 회의를 연 뒤 공동 보도문을 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반도 방어와 관련해 미국 전략 자산의 정례 배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미국에서 열린 제4차 양국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신설키로 합의한 회의체입니다.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은 확장 억제 공약에 흔들림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 우산이나 미사일 방어 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 21일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행정부 교체 등 상황적 요인과 무관하게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함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 행정부 교체 시기에 전략적 도발을 해온 경향을 감안해 유사시 미국의 즉각적 지원 의지를 명시적으로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 개발 진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협상을 재촉하기 위해서 대남 위협의 증가나 혹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행위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확장 억제력은 사실 북한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북한이 북핵 문제에서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고조에 달한 북핵 위협에 따른 미국 전략 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 측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미국의 한국 내 전략자산 상시 배치는 중국 등 주변국과의 힘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만큼 민감한 사안인 데다 미국의 국방비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괌주둔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자산들은 굳이 한국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다며 이번 협의는 확장 억제 의지를 미한 두 나라가 재확인했다는 그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이번에 첫 회의를 연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가 자체 핵무장론이 부상하고 있는 한국 내 여론에 대한 미국의 견제 심리의 결과물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한국에서 핵무장에 관련된 또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잠수함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이 자체 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이 새로운 어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어떤 자체 핵 논의가 나오고 있는 한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 이 확장 억제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어떤 메시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등 이번 회의에 참가한 한국 측 대표단은 회의 직후 미국의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클 플린 지명자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플린 지명자는 미한 동맹이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굳건하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두 나라 동맹 차원의 올바른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미한 동맹과 사드 정책의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한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공군은 오늘 대전 상공의 전투기에서 발사해 평양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타우러스를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에 장착되는 타우러스는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으며 사거리가 500km에 달해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한국의 후방 지역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주요 전략 목표를 즉시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오는 2018년까지 타우러스 미사일 170여 발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달 초 독일에서 첫 도입 물량 10여 발이 인도됐습니다. 유럽 중부의 작은 나라 리히텐슈타인이 올해도 유엔을 통한 북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2011년 이래 6년째 대북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히텐슈타인 외무부 산하 경제개발부의 마누엘 프릭 부국장은 21일 VOA에 올해 세계 식량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10만 스위스 프랑, 미화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영유아와 산모,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프릭 부국장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리히텐슈타인은 6년째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대북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이달 중순 지원이 결정됐으며 며칠 안에 지원금이 세계식량계획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텐슈타인은 지난 2011년 미화 18만 달러를 세계식량계획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지원한 이래 매년 약 10만 달러씩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지난 6년간 리텐슈타인이 세계식량계획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기부한 금액은 총 68만 달러에 달합니다. 프릭 부국장은 올해 북한이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어 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텐슈타인 정부는 자금이 부족한 인도주의 사업이나 잊혀진 위기 상태에 있는 나라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영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지원과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영양지원 사업은 최대 10개에 달하는 현지 식품공장에서 8만 9천 톤의 영양과자와 슈퍼시리얼 플러스로 불리는 혼합 영양강화식품을 생산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겁니다. 슈퍼시리얼 플러스는 생후 6개월에서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영양실조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발육부진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식품으로 타가소와 고아원, 유치원, 병원 등을 통해 분배됩니다.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식량 사업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주민 88만여 명에게 곡물과 콩, 식용유 등을 지원하고 재난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오는 2018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억 2,9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1일 현재 모금액은 2,100만 달러로 목표액의 16.4% 수준입니다. 올해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지원 사업에는 캐나다와 인도, 러시아, 스위스 등이 동참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6년 전 북한에서 발생한 소형 지진은 핵실험이 아니라 자연지진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콜롬비아대의 지구 관측 연구진은 북중 국경 인근의 지진 관측소 자료를 확보해 핵실험 쪽에 무게를 두었던 그동안의 진단과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실험 의혹을 낳았던 장소는 북한의 핵실험장인 풍계리 인근입니다. 북한은 2010년 5월 12일 핵융합 반응을 성공시켰다고 주장했고 이후 실제로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하는 외부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미국 컬럼비아대 라몬트 도허티 지구관측소 연구진은 이런 주장과 다른 연구 결과를 미국 지진학회지 최신호에 실었습니다. 당시 현지에서 감지된 규모 1.5의 미진은 핵실험이 아니라 자연지진이라는 결론입니다. 지진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선 지각을 수평으로 흔드는 피파와 위아래로 흔드는 S파를 관찰해야 하는데 더욱 정밀해진 진단법을 적용한 결과 폭발 등으로 생긴 인공지진보다 자연지진 쪽에 훨씬 가깝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컬럼비아대 라몬트 도허티 지구관측소 김원영 박사의 설명입니다.
P하고 S하고 진폭의 비율을 냈을 때 그게 작아지면 S파가 크다는 얘기죠. 분모가 커지니까 그거는 지진에 가깝다는 얘기거든요.
파형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 감지된 진동은 북한의 공식 핵실험 직후 포착된 규모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2010년 5월 12일에 난 이벤트는 진폭이 굉장히 작아요. 규모가 1.5밖에 안 되거든. 2006년, 2009년, 2013년에 연속적으로 미국에서 하는 핵실험보다 거의 뭐 3,000배 정도 진폭이 작으니까 디텍션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걸 분석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김 박사는 지진파 분석을 통해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이 고성능 폭탄 실험이 아닌 핵실험이라는 사실을 규명해 국제적 주목을 받았던 한국계 미국인 지진학자입니다. 지진파로 지하 핵실험을 관측하는 기법은 1950년대 말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후 판별 절차가 급속도로 발달해 현재는 극도로 작은 규모의 지진 신호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김 박사의 설명입니다.
북한과 중국 경계 부근 또는 북한 내부에서 난 지진에 대한 그 자료가 좀 쌓여 있었고 또 그 파형 자료를 서로 비교해가지고 이제 위치를 정하는 거는 그런 테크닉은 10여 년 전 이전에는 쓰지 않았죠.
북한이 2010년 비밀 핵실험을 했다는 주장은 그동안 세계 각국 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스웨덴 국방연구소 대기과학자 에릭 라스데 예르는 2012년 4월 한국, 일본, 러시아의 핵물질 감시 관측소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의 국제 모니터링 시스템이 수집한 한반도 상공의 대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2010년 4월과 5월 두 차례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은 2014년 11월 북한이 2010년 5월 12일 소규모 핵실험을 한 사실을 미진 검측 방식을 통해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2월에는 마이클 쇼프너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원과 율리히 쿤 독일 함부르크대 연구원이 지진파 분석 결과를 근거로 2010년 5월 핵실험이 있었다는데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컬럼비아대 라몬트 도허티 지구관측소 연구진은 중국의 각 지진관측소들로부터 새로운 자료를 얻어 기존의 핵실험과 자연지진에서 발생한 지진파와 비교한 결과 앞서의 주장들과 배치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북한 중국 국경 부근에 있던 그 관측소를 운영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자료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었지.
연구진은 다만 이번 연구만으로 2010년 핵실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현장 조사만이 정확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전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 비 피해도 잇따랐다는 소식이네요. 겨울치고는 네. 이례적으로 많은 양이었다고요?
네네. 눈이 자연스러운 한겨울에 봄과 여름철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요 며칠 봄날같이 아주 따뜻한 기온에 한반도를 지나던 비구름이 폭우를 쏟아낸 건데요.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오늘 오후까지도 이어진 비, 제주 산간 지역은 최고 200mm가 넘었고요. 부산은 120mm, 경남 창원 남해안도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에는 좀 적은 양이었습니다만 역시 많습니다. 중부지방에 한 50mm가량의 비가 내렸는데요. 12월 하순에 내린 비로는 1904년 이 기장 관측이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양이었습니다.
네.
평소와 비교해도 12월 평균 강수량의 뭐 4배에서 많게는 10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네, 참 많이 내렸네요. 이 하늘길, 바닷길이 막히기도 했다고요?
네네. 그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또 바람도 많이 불어서요. 항공기, 여객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부산 쪽 그 김해공항 등에서는 항공기 20여 편이 결항됐고요. 제주 남해안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어선 통제됐고 그 태풍을 맞이한 듯한 아주 높은 파도가 일어난 부산 해운대 앞바다 풍랑, 뭐 일부 지역에서는 그 풍랑 때문에 어선이 좌초되기도 했습니다. 비는 대부분 그쳤는데요. 바람은 냉기를 계속 더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기온이 다시 영하 3도로 떨어지는 등 중부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이제 앞으로 주말 동안은 전국적인 겨울 추위가 다시 찾아온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살펴보겠습니다. 청문회가 또 열렸군요.
네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다섯 번째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됐는데 밤 늦은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출석 증인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이 국정농단 사태 핵심 증인 등 이 앞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인물들이었는데요. 오늘 청문회 증인석에는 그 뭐 네티즌 수사대라고 해서 국민들이 현상금을 걸어서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했었던 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또 대통령의 미용시술 등 그 세월호 참사일 당일에 어떤 대통령의 행적을 확인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조여옥 청와대 전 간호장교가 자리했을 뿐 다른 12명의 증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진 의혹이 있습니까?
명확하게 풀린 의혹은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혹이 더해지고 감정만 상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네.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증인은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이 뭐 보안손님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를 드나드는 것을 알지 못했다. 뭐 이런 일관적인 답을 했습니다. 뭐 지금 사태에 대해서 민정수석으로서 책임을 묻는 조사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는데 사전에 좀 세밀하게 살펴서 미리 맞고 알았다면 좋았을까 생각한다, 뭐 미흡했다, 뭐 이런 식의 책임 회피하는 미온적인 답을 내놓아서 국조위원들의 한숨을 샀습니다.
박 대통령의 미용시술 등에 대한 답을 해줄 증인도 있었다죠?
네네. 군 정복 차림으로 증인석에 앉았던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입니다. 뭐 미용시술의 어떤 용어지만 그 필러라든지 리프트 등 청와대 안에서 어떤 미용시술 사실 여부에 대해서 신문이 계속됐는데요.
네.
비타민계 영양주사인 뭐 태반주사, 백옥주사, 감초주사는 시술한 적이 있다, 처치한 적이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 한 10여 명에게 처치한 적은 있었지만 최근 일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필러라든지 리프트 등의 미용시술은 한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세월호 당일에는 자신은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앞선 네 차례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모른다, 자신의 소관이 아니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하는 증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시민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고요. 또 사실관계 확인보다 국민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국정조사위원들의 아주 격앙된 음성과 자세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불편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구치소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요?
네. 그 청문회장 출석을 거부한 핵심 증인들을 찾아서 구치소에 가서 현장 청문회를 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즉시 동행 명령장 발부와 또 검찰 고발 등의 압박에도 꼼짝하지 않았던 증인들, 대부분 구치소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인데요. 뭐 일신상의 이유다,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장 출석을 거부하는 만큼 국회가 증인들을 찾아가서 관련 의혹에 대한 신문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겁니다. 구치소 청문회는 뭐 내일 또는 오는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 예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청문회는 지난 1997년에 그 15대 국회 때 한 대기업 청수에 대해서 서울구치소에서 실시한 이후 19년 만입니다.
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소식도 살펴보죠. 오늘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과 피소추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첫 양자 대면이 진행됐다고요?
네. 그 앞으로 진행될 본격적인 탄핵 심판 변론을 앞두고 증거도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그런 40여 분간의 준비기일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9가지였던 탄핵 심판 사유를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양측 모두 재판부의 쟁점 정리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5가지 압축된 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비선 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등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행적을 밝히라는 요구가 있군요. 이 세월호 참사일에 7시간을 말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 대통령의 부재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구체적인 행적을 시각별로 밝히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이 일고 있고요.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그날 정상적인 업무를 했다 이렇게만 밝힐 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박 대통령의 행적을 남김없이 밝히라는 주문과 함께 그날 그 시각 청와대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를 구분해서 시각별로 밝히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박 대통령을 가리켜 본인이 그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의 수령 시각,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것이었는지 남김없이 밝히고 자료가 있다면 또 제출하라고 대통령 대리인단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어제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는 탄핵 부당을 주장하는 반박서를 또 반박하는 서명을 냈습니다. 박 대통령을 탄핵 심판정에 직접 세워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는데요. 최순실 씨가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알지 못했고 국정수행에서 최순실 씨가 관여한 비율이 1% 미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광범위한 부분이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반박서 내용을 들면서 직접 법정에 나와서 세월호 7시간 동안 어떤 공무를 수행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했었는지, 국회 합의하에 내년 4월 퇴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많은 것들이 여전히 명쾌한 대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군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9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2110kHz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